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 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북인도와 네팔 접경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장순이 또 언일 선교사 가정의 기도편지를 통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북인도와 네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북인도와 네팔 접경 지역은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팔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네팔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급격하게 해발이 낮아지면서 낮고 드넓은 대평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평평한 땅은 국경을 지나 인도 북부까지 이어지는데요. 네팔 남부의 이 거대한 대평원 지역을 테라이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북인도 지역은 우타르프라데시와 비하르주로 이어지는데요. 인도에서 이 두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얼굴색은 완전히 검지 않고 누런 검은색을 띠고 있어서 좀 이색적인 지역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되게 재밌네요. 인도와 네팔은 사실 세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힌두교 나라들 아닌가요?
그렇죠. 인도와 네팔 모두 다 전 국민의 95% 이상이 힌두교도들인 나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나라는 동질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에서도 네팔과 맞닿아 있는 이 지역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석가모니의 고향은 네팔 남부 테라이 평원에 있는 룸비니라는 곳이고요. 석가가 처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보드가야는 인도 북부 비하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지역이 행정적으로는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동질감이 있겠네요.
네,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데요. 1950년에 인도와 네팔 정부는 서로 우호 조약을 맺고 양국 국민들은 여권, 비자가 없이도 서로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도와 네팔은 형제처럼 가깝고 여러 면에서 친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때 로티베티 관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로티는 빵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경제적으로 서로 개방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베티는 딸이라는 단어인데요. 인도 네팔 간의 혼인 관계가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와 네팔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를 빵과 딸의 관계라고 부르면서 동질감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우리말로 하면 형제국가 뭐 이런 건가요?
네, 어떤 면에서는 형제국가라는 표현보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은 네팔과 인도에서도 로티베티 관계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언어와 종교가 같기 때문에 서로 결혼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선교 편지를 주신 장순희 선교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현지인 언일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사역의 대상이 되는 나라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그렇네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사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거류증을 받고 좀 더 자유롭게 현지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선교사가 그 나라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거류증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현지인 배우자를 통해 그 나라의 더 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장 선교사님은 워낙 인도 선교에 헌신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신 지 오래되었는데요. 거기에 현지인 목사님과 결혼까지 해서 사역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전도 훈련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에서 이 복음 전도 훈련에 대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네팔 치토완의 소망의 집 고아원에 가서 고급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과 복음 훈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적 복음 전도를 배울 때 너무 잘 배우고 실현을 잘 했습니다. 일간의 훈련이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세상에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연초에 카투만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전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2월 중순에는 말레이시아, 네팔 노동자들에게 이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외국에 사는 젊은 네팔 노동자들이 타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달에는 네팔 서쪽 껀천풀에서 서쪽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훈련을 합니다. 껀천풀 목사님들은 4년 동안 이 지역 복음이 편만이 전해지고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신데요. 그 첫 번째 훈련으로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산지 펌던 지역에 10여 개의 교회와 진행되던 교사 교육은 다른 한 곳을 더 늘려서 한 달에 두 번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곳에서 하는 훈련에 18개에서 20개의 교회 교사들이 훈련받으러 옵니다. 올해부터는 현지 훈련자를 세워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잘 가르치도록 뒤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영상을 보고 주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또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조선 교사들과도 이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남조선 분들과는 네팔어로 다시 시작하고 그들이 각 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음받은 이 땅의 여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데라둔에서는 성경 연구가 한창입니다. 9개월 과정을 두 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평강 가운데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장순희 선교사님은 놀라운 강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는 현지인들 대상으로 전도 훈련에 대한 강의, 또 지역교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교육을 하시고 또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 또 성경 연구학교 등 정말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가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선교사님은 북인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네팔인 목사님과 결혼하면서 그 사역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지역은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데요. 선교사님 부부가 북인도와 네팔 남부를 아우르면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나라 간의 상호 우호 협정으로 왕래가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 같은 언어와 종교를 가지고 살아서 동질감이 남다르다는 점 때문이겠죠?
네, 거기에 더해서 현지인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선교사님은 완전히 현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팔과 인도 현지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직접 강의하며 훈련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라는 거죠.
와,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군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주일 학교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는 유치원 같은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학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더군다나 인도나 네팔의 교회들은 주변에 온통 힌두교도들만 가득한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인들을 위한 주일 예배도 어렵게 드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회에 온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일을 섬기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 사역이 왠지 감동이 됩니다. 인도와 네팔 같은 힌두교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강력한 가부장적 구조 속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예가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시댁에 가져가는 지참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 남편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여성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시골과 가난한 지역일수록 그런 의식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선교사님이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여성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선교사님 자체가 그 땅의 남자와 결혼한 여성이시잖아요. 그것도 외국인으로서 현지인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오시면서 자녀도 키우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이 선교사님을 통해 그 지역 교회 자매님들이 정말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힌두교 사회 속에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와 같은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이 그 사회까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 강의도 참 많이 하시는데 네팔 땅에서 그야말로 복음과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온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 정말 독보적인 사역자이신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 학교를 실시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주위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정말 멋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라 하는 모습이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 사역의 목표가 너무도 선명하고 예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사역은 이처럼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복음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여름철에 부는 강력한 태풍처럼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선교사님의 모든 훈련과 교육 사역이 오직 성령님이 행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자매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좀 더 읽어주십니다.
네, 편지 읽겠습니다. 네팔 안에 자생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없고 복음화율이 2%도 안 되는 종족이 172개가 있고 비계척 미전도 종족이 73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수렐이라는 네팔에서 가장 적은 수 318명이 살고 있는 종족이 사는 곳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계속 정탐하고 현지 목회자와 연합하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팔 나라 상황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로 많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 젊은 친구들의 시위와 진압 과정의 사고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핍박이 시작됨을 알리는 정부의 계획이 있고 이미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고 이미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정부에서 알려왔습니다. 선거와 함께 예민한 상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의 상황도 나눕니다. 인도는 더욱더 핍박의 강도가 더해갑니다.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시대, 핍박이 드러나게 행해지는 시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붙들어주심과 함께 지켜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생명이 되신 그 생명이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가득히 전해지길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전해지길 이 사순절에 기도해봅니다. 네팔 안에 26개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8명이 함께하고 있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아닌 사역 경험이 많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팔 전국을 다니며 26개의 공동체에 계속 말씀과 훈련을 하는 이 분들과 함께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전국의 40개의 지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팔과 인도를 품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전 종족의 인구가 불과 318명뿐인 수렐족 정탐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들은 완전한 미전도 종족이네요.
네, 그 민족에는 아직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감동이네요. 이제 그 민족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으니까 그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민족,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이기에 이 개념이 딱 와닿게 이해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팔과 인도 같은 다민족 국가들에서는 이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히말라야 산맥 깊고 높은 산자락마다 언제부터 그곳에서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고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길과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없을 때까지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발걸음을 옮겨가며 산을 오르는 선교사님들이 참 귀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은 아니지만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얼마나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교사들이 왜 아직도 더 많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편 선교사님 편지에 네팔과 인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팔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젊은 시위대들을 강경 진압하는 그런 정부의 태도로 선거를 앞두고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인도는 얼마 전 세 번째 지도자 자리에 오른 정치인이 자신의 주요 지지 세력인 힌두교인들을 위해 힌두교 위주의 강력한 종교 정책을 펼치면서 최근에 인도의 전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 사역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북인도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으로 개종금지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이 인도에 만들어지고 실시되었는데요. 힌두교인들은 이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만만치 않은 선교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여전히 담대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조용하게라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 목사님과 함께 네팔 전국을 40개 구역을 정해서 그곳들을 순회하며 다니면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 가운데 교사와 훈련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분 모두 다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에 다시금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고향 북조선 땅을 생각해봅니다. 북가남으로 분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땅에도 우리 장순이 선교사님 부부와 같이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한반도 조선 팔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며 성경책을 나눠주고 전도하고 믿는 자들을 모아 며칠씩 부흥회를 열어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 북조선에도 곳곳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네요.
네, 분단 전까지 북조선 전역에 약 2,5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 시내에만 약 100개의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북조선 인구가 900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약 3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남조선은 북조선만큼 교회가 많지 않았고 믿는 자들의 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조선 성도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 남조선으로 내려와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사역한 북조선 출신 사역자들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와, 왠지 감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네팔과 인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장순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 땅 한반도에도 그렇게나 많았군요. 특히 나의 고향 북조선 땅에 그와 같은 분들이 더 많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눈물이 또 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북조선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자매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와 네팔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부르시는 곳에 다니며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장순이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 손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더욱 부어주시고 가시는 순종의 발걸음마다 강단에 세워져 강의와 설교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영혼들을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풀어지고 선포되게 해주세요. 아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팔과 북인도 땅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사님 편지를 읽고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 또한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셨던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포도주와 같이 그 나라에 채워주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갈망의 상태, 영적으로 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그리고 수많은 정책들과 수많은 신들로 우리가 대체해오려고 했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가르침 안에 인도하는 것, 빛 대신 진리의 빛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인데 오늘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것들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삼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인도와 네팔 접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과 역할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11곳도 아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작은 종족들까지 품고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팔과 북인도 땅에도 그리고 언젠가는 내 고향 북조선 땅에도 다시 복음의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북조선에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북조선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을 깊이 느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할 수 없지만 언제나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음도 이긴 사람들이니 이 시험 또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세요. 사랑을 담아 티모가 편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테반입니다. 22살이고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일쑤입니다. 저 스스로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심판자가 됩니다. 한 번은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어 시편 50편 15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거나 혹은 구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늘 불평 불만하며 베푸신 은혜보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죄인들의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사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빚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늘 주님의 첫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죽어가는 죄인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여호와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넜음에도 옛 습성에 남겨진 죄성은 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죄 많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때를 기다리기보다 세속적 가치관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인간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교만된 죄인들입니다. 주여, 저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멈춰서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눈물과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에게 하소서. 죄인들 언약에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향하여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가 듣고 그곳에서 너희를 건지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조선이, 이 한반도가 저희가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잘못된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조선 땅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상 숭배에 무너진 이 강산도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도 빼앗기고 굶주림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악인의 횡포 속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도는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무너지고 믿음의 자녀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자녀들, 오직 회복시키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의지하오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도와주옵소서.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저희 조선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강산이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오늘 주의 종들의 귀에 들려지고 입에 있사오니 오늘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강산에 이 나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다윈 목사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숨어 기도하는 그 골방까지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깨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밤낮 잠을 줄여가며 정성을 다해 쌓아올린 여러 가지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소중한 관계들에 또 쫙쫙 금이 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은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깨트려버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과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는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절망 끝에서 우리를 향해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와는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호적을 파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분의 뜻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우리가 그의 곁에 머물러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리를 이탈했다면 다시 그에게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옴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돌이킴은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즉 겉모양만 바꾸는 신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꺾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본질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돌판을 깎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는 깨진 백성들, 깨진 인생의 팍편을 모아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려 곡식을 자라게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신이라고 믿으며 영적 간음에 빠졌습니다. 사회는 부패했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돌판이 완전히 가루가 된 상태였던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의 일상을 찢으셨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대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원망하며 투덜댔겠지만 그것은 네가 딛고 있는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사랑의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골마터진 죄의 이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 살리기 위해 외과 의사 선생님의 칼날을 드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찢어서라도 아픔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 유럽의 박물관에는 괴한의 습격으로 찢어진 명화를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제 저거는 다 끝났다. 저 작품은 이제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림일지라도 이 복원 전문가들은 이 찢어진 그림판에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잇고 그 색깔을 완벽하게 다시 재현해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다시 복원된 그림은 사고가 나기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그 복원의 과정에 이야기가 더해져서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복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깨트렸냐? 괜찮다. 내가 다시 고쳐주마. 다시 회복시키마. 다시 복원하마. 다시 만들어주마.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을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 깎아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이킴에는 우리의 결단과 수고가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내 안에 있는 고집의 이 모난 모서리들을 깎아내야 합니다. 내 교만, 내 불순종,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깎아내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빈 돌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돌판이 산산조각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지저분하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제 틀렸어라고 혹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깎아오너라. 내가 다시 써주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는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언약, 약속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그가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죄지었을 때, 우리가 약속을 깨뜨렸을 때 매를 들 준비부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다시 품어주시려고,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켜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의 회복을 질투라는 강렬한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질투는 옹졸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다른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는 강력하고 고집스러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기를 늘 바라시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한 청년이 큰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가족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과 생각 속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그 편지에 아버지 저를 용서하신다면 마을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나무에 매달아 주십시오. 제가 지나가면서 그 하얀 손수건을 달려 있다면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 달려 있다면 그곳을 지나쳐 제 살 길을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출손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사는 집 마을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달아놓은 수없이 많은 하얀 손수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 들어가 아버지의 품에 꼭 껴안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인간, 그 백성들의 실패로 끝날 뻔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회복의 연속극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 손을 내미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 손을 붙잡아라. 다시 시작하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어진 돌판 같은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다인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인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때로는 무너지고 처참하게 내가 절망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신앙을 붙잡으시면서 한 주도 살아내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인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온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복된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으나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살아갈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